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 도래에 임박성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임박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을 세워서 동일하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누구에게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은 유대인에게 집중되어서 이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그들을 유대인들, 곧 자기 민족에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0인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이 장면은 그 대상이 좀 다릅니다. 사본에 따라서 70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72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70, 72 모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70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오늘 70에 맞춰서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수예요. 10 역시도 완전수입니다. 7 곱하기 10 해서 70이죠.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이 70, 이 70인을 세웠다는 것은 완전한 선교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70은 창세기 10장에서 등장하는 도시의 수예요. 당시 창세기 10장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민족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을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파송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선교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 파송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 파송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 선교에 집중되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열두 제자를 파송한 것은 그 안에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70인을 세워서 파송한 이 사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대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70인 파송 전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누가복음 9장 중반 이후에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를 봤을 때 예수님은 매우 강력한 제자도를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역으로 간청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가정에 장례가 나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핑계를 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꼭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비춰지겠습니까? 와, 참 예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내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다는데 왜 이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가족들이랑 작별 인사는 하고 따를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족들과 최소한의 인사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반응에 있어서도 되게 냉철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가족 인사 물론 중요하겠지만 뒤를 돌아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 장례 잘 치르고 와, 위로해드리고 와.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래, 가족들하고 충분히 인사하고 와, 식사도 함께하고 와, 그리고 우리 함께 잘 가보자, 이렇게 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예상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의 모습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흥분된 상태로 고조되어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되게 과감한, 과격한 헌신을 요구하시거든요. 어떤 주제 앞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가정사,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는 거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다른 것도, 어떠한 것도 양보할 수 없다. 당장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하신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 엄청 급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에 있어서 매우 급하신 거예요. 그 긴박성,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펼쳐졌으니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70인이 됐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7 곱하기 10, 완전한 제자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선교 공동체 70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파송되어서 떠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한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미리 앞서 가는 겁니다. 둘씩이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천병이라고 있습니다. 천병은 본대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앞에서 들어가서 정찰하고 상대 군대가 어떠한지 진영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찰해서 보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천병과 같아요. 둘씩 파송해서 예수님 곧 본대가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그 길을 예비하시는, 예비케 하는 역할을 이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씩 보냈어요. 여러분 왜 둘씩 보냈을까요? 물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둘씩 공동체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증언의 유효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선교 후에 보고를 할 때 그 보고가 정말 사실인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증인의 역할로 함께하기 위해서 둘씩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전대는 지갑을 뜻해요.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지갑을 갖지 말아라. 무슨 의미입니까? 돈 가져가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배낭을 가져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배낭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무슨 백팩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보따리예요. 이 보따리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생필품 그리고 기초적인 어떤 양식, 아주 작은 것들을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전대, 이 보따리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발 가져가지 말라고 해요. 이 신발은 자기가 신는 신발 외에 여벌 신발을 뜻해요. 이 신발 가져가지 말라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신발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물론 이 시대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신발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내가 때로는 다른 신발 신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다른 옷 입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선교지 갔을 때도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사실 이 신발 하나에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보따리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벌 신발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기분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것조차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이끄시는 선교에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진행하시는 이 사역에 너희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필품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기분과 감정, 내 신발에 의지하지 않고 누가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과 역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전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라는 목적에 다른 거 챙기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자들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되뇌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한 고을에 갔어요. 그런데 그 고을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곧 하나님께 말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시작했을까요? 이 기도 누가 처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들이 세워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고을에 갔어요? 이들이 해야,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마치 작은 씨앗이 하나 툭 떨어져서요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해서 70인이 세워지고 그 70인이 한 사람당 70인씩 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900명이에요. 복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확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평안을 비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처음 보면 평안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평안하라가 무슨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하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샬롬이에요. 샬롬. 가면 샬롬, 가면 샬롬.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 어떤 그 교육자님이 올라오시면 항상 설교 전에 샬롬 샬롬 이렇게 외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목사님이 올라오시자마자 샬롬 샬롬 했을 때 고개는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랐어요. 너무 민망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지난 진예배 때, 제가 섬기는 3,005진 진예배 때 한번 해봤어요. 좌우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너무 기쁘더라고요. 서로서로. 왜요? 평안을 비니까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최고의 인사가 없어요.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안을 비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평안을 비는데도 이것을 거절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발을 털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전하고 그냥 돌아가라.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매우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절절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위대하심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에 이 자부심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신발 털어버려라. 그 다음은 너희가 할 게 아니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 한더라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신발을 턴다는 것은 뭔가 내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나의 주권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주께서 하시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분 나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금 뿌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사오니 나는 물러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70인의 보고가 시작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걸 보고하는 70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좀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이 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서 그렇지만 과연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여기저기 와 환호성이 일어나고 열광하고 폭발했을 거예요. 이야, 예수님,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도 항복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대박이었어요. 막 이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의 눈앞에서 선교지에서 귀신이 쫓아났어요.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만약에요. 다리가 아프신 분이 일어나셨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현상과 결과만을 보고 열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반응이 냉랭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셨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 이미 알고 있다. 마치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서 딱 출발할 때 그 위에 있는 사람, 오, 비행기가 잘 떴구나, 비행기가 잘 착륙했거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미 출발할 때 너에게 능력이 있었다. 너에게 이미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이러한 현상과 결과만을 보고 열광하는 것은 매우 얕은 기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친한 후배였습니다. 갑자기 그 후배가 형! 형!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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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가 진짜야! 이러길래 너 어디 있는데? 제가 이랬어요. 되게 얌전한 후배였는데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있는데? 했는데, 형, 갑자기 금리가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 더 얘기하는데, 형, 오른손과 왼손을 쟀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엄청 길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머어머어머 이러지 않았어요. 어머, 대박이다! 야, 이러지 않았어요. 야, 당장 나와! 이랬어요. 거기서 당장 나와. 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제가 혼을 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현상, 어떤 하나의 결과만을 보고 열광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얕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엄청 기뻐요, 하나님 나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게요,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작은 고난에도 훅훅 쓰러져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얕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결과, 어떠한 현상, 내가 선교를 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코리안 파티에 오고, 내가 양로원에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어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여러분, 물론 그 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도 매우 기뻐할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얕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인 우리는 결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근데 왜 이것이 기쁨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조된 상태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마치 견딜 수 없는 사람처럼 막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 아니요 장례를 치르고, 야 장례는 죽은 사람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 아유 예수님 저 인사만 하고, 예수, 야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관심이 누구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선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에 매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흥분하신 상태라고요. 근데 우리는 뜨뜨미지근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건 말건 나는 지금 오늘 하루가 살기가 힘듭니다. 오늘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시급합니다. 내 인간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전해지는 게, 곧 복음이 전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우리는 당장 오늘 하나의 한 끼, 아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한 턱, 이 문제 한 턱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문제를 넘으면 하나님 내가 한번 봐주고, 이러지 않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때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관심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동심이 돼야 돼요.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같아졌을 때 우리는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전하는 게 왜 기쁩니까? 왜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나는 거예요.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였구나. 저는 일본 선교를 가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저희 아이들과 일본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삿포로 교회를 가는데 저는 이제 아들이 두 명 있어요. 첫째는 7살, 둘째는 4살입니다. 둘째는 매우 약해요. 근데 둘째에 대한 걱정을 저와 아내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선교지에 딱 갔을 때 둘째는 쌩쌩했어요. 엄청 잘 웃고 바닥 다 기어다니고 힘이 넘쳤어요. 그런데 첫째 노아는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다 인사하는 자리에서 테이블에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야 왜 그래? 왜 그래? 어디 아파? 근데 갑자기 그냥 그 바닥에 내려와서 그냥 혼자 훌떡 이렇게 눕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인사하는 자리니까 애를 볼 수가 없고 다들 처음 보는 자리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현지에 이제 일본 분이 가가지고 열을 쟀는데 40도인 거예요. 첫날에. 그것도 여러분 교육자 첫째 아들이 그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서는 바로 이제 인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현지 이제 성도님이 차를 태우고 가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링겔을 이제 항생제를 하나 맞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미마셍,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민폐입니까, 여러분. 가자마자 그렇게 차를 해서 병원에 갔으니. 그리고서는 다시 애가 생기가 돌아요. 아, 이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현지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같이 아이와 같이 찌라시 사역을 했습니다. 노아도 다시 이제 좀 생기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같이 전도지도 전하고 이렇게 문에다가 이 코리안 파티도 이렇게 오시라고 전단지도 넣고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됐어요. 현지분 장로님이 아무래도 얘 또 아플 것 같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픈 거예요. 열이 또 40도까지 올라가서 또 애가 막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현지분이 빨리 우리 병원 가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병원을 보냈습니다. 링겔 주사를 또 맞았어요. 항생제를.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계속 얘는 병원에 가는 겁니다. 토요일날도 병원에 오라고 하는데 현지분이 이제 장로님이 오늘은 꼭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그냥 안 된다고 합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보냈어요. 그렇게 토요일까지 가게 됐는데 토요일날 그 병원 이름이 노엘 병원이에요. 저희 둘째 이름이 노엘이거든요. 근데 그 병원이 노엘 병원이에요. 그 목사님이 아니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한국에서 도착해서 40도라고 하면 왜 왔냐? 응? 왜 왔냐? 근데 같이 따라갔던 이제 장로님이 아,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선교팀인데 우리가 코리안 파티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일본 현지 분들한테 이런 공연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애가 병원을 한 세 번, 네 번 가니까 간호사님들이랑도 이제 안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은 편지를 하나 써줬어요. 노아야, 다음엔 아프지 말고 삿포로 와. 이거를 구글로 찾아가지고 한글로 삐뚤빼뚤해서 노에루 병원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받자마자 아, 이때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이 전도지를 갖다 드린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일본에서는 그런 병원이나 이런 관공서에 전도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전도지를 드리고 내일 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내일이 주일이에요. 코리안 파티가 있는 날. 여러분 그때 간호사님들이 두 가정이 아이를 데리고 코리안 파티에 오신 거예요. 와,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이 조그마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아픈 노아가 이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작은 아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시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구나.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선교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가 깨달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갈 수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현상과 그 반응에 열광하기보다 그냥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에요? 아, 이 선교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아,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내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의 원어를 살펴보면 엥게그랍타이입니다. 이 엥게그랍타이는 기록하다 의미뿐만 아니라 새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새기다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유다의 죄를 금광석에 철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다. 그것은 이건 지울 수 없다. 내 마음판에 완전히 박혀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졌다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지울 수 없게.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가슴팍에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겨진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절대 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순종했다, 이거 나의 의다.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교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자세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아, 저는요, 사실 순종보다는 복종을 좋아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냥 복종하고 나의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듣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아, 그래,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싱 어게인 3를 보는데요, 다른 분들 감상평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제가 꼭 따라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임재범 씨예요. 임재범 씨 여러분 보십니까?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이 공연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잘했다, 이게 끝이에요. 잘했어.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감동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성원한 네가 이거 나에게 오길 원한다 했을 때,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잘했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저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기억해보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거기서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7천명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엄청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전의 사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의 영적인 전투에서 정말 멋지게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세벨의 불호령 앞에 엘리야는 낙심하고 호렙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해야 할 새로운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7천명을 세우신 그 의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7천명을 완전한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세우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7천명을 한 명 한 명 준비시키세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드린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침륜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당당하게 7천명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엘리야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엘리야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7천명 중에 한 명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시금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